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도전자 조 바이든 후보의 운명을 가를 투표가 오늘 미 동부 시간 0시 시작됐습니다. 먼저 투표를 시작한 곳은 미 북동부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와 미스필드 두 마을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16표를 얻어 10표를 얻은 바이든 후보를 6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부 지역부터 차례대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이뤄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4년의 대통령 외에 상원과 하원의원, 주지사와 지방단위 기관장 등을 동시에 새로 뽑습니다.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은 100명 중 3분의 1 정도인 35명을, 하원은 435명 전체를 이번에 새로 선출합니다. 한편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지만 우편 투표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과 박빙의 승부가 전개될 경우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미 대선 투표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막판까지 경합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어제 대선 마지막 유세 장소로 핵심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가 외국 기업에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거 이래 붉은 물결을 보게 될 것이라며 4년 더 재임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기간 주내 여러 곳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진행한 곳은 펜실베니아의 상공업 도시 피츠버그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나라를 바꿀 힘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어떤 것도 국민의 투표를 막을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인 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편 올해 미 대선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9,800만 이상의 유권자가 이미 투표했습니다. 미 대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9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하루 7만 명대로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8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주별로는 텍사스가 94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전체 사망자는 23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1일 사망자 수도 어제 500명대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4,690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영국, 콜롬비아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12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국가 IS 무장단체가 어제 아프간 수도 카불 대학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등 적어도 35명이 숨졌습니다. 파리 까리안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보안군과 총격전을 벌인 괴한 3명이 모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탈레반 무장단체는 사건 즉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중국이 네팔 국경 인근 영토를 불법 점령했다는 언론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네팔 영토를 점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왕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발행되는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트 신문의 보도 이후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네팔 정치인들을 인용해 중국이 티베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 영토 150헥타르 이상을 합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쿼드 4개국이 오늘 인도양에서 대규모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4개국이 매년 개최하는 합동해상군설련인 말라바르가 3일부터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2020 미국 대선일인 오늘 미국 여러 지역에서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가운데 당선자 확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에도 경합주에 초점을 맞춰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의 이번 대선 결과는 장차 미북 관계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한 동맹도 새로운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경합주 투표 결과와 여성, 노인층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가운데 당선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4년간 미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3일 미 동부 시간 0시 북동부 뉴햄셔주의 산간마을 딕시빌 노치를 시작으로 만 하루 동안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걸쳐 진행됩니다. 딕스빌 노치의 이른바 자정투표는 과거 광산마을이었던 시절 자정에 투표하고 이른 새벽 일터에 가던 전통에 따른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동부 시각 오후 7시 버지니아와 볼몬트 등부터 마감돼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 이어 자정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끝으로 모든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4년의 대통령 외에 상원과 하원 의원, 주지사와 지방단위 기관장 등을 동시에 새로 뽑습니다.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은 총 100석 중 3분의 1 정도인 35석을, 하원은 435석 전원을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추가 4석을 확보하면 2014년 이후 16년 만에 상원을 탈환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은 3석을 추가로 확보하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밖에 11개 주에서 주지사와 부주지사, 10개 주에서 검찰총장, 그리고 7개 주 내무장관 등 총 29개 주에서 165개 주정부직이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첫 번째 요소는 무엇보다 경합주 투표 결과입니다. 그동안 미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와 남부 선벨트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6대 주를 최대 경합주로 꼽아왔습니다. 최근엔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와 조지아를 비롯해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도 경합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대 핵심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101명, 새롭게 경합지역으로 떠오른 4개 주의 선거인단은 78명으로 이들 10개 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총 179명에 달합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티스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6대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속, 바이든 전 부통령은 2일 현재 2.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현재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1%포인트 차, 다음으로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 2.9%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서는 등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플로리다가 민주당의 파란색으로 변하면 게임은 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Right here in Florida, it's up to you. You hold the key. If Florida goes blue, it's over.
선거인단이 세 번째로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역전해 0.6%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는 1992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곳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도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안겨줬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저소득의 교외 지역 백인 남성 사이에서 여전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교외 지역 여성과 노년층의 지지가 관건입니다. 교외 지역 여성과 65세 이상 노년층 유권자들 사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 교외 지역 거주 여성들을 향해 제발 저를 좋아해 주시겠습니까? 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o can I ask you to do me a favor? Suburban women, would you please like me? Please. Please. I saved your damn neighborhood, okay?
이런 가운데 올해 투표는 미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한 선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 집계에 따르면 2일 현재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9,600만 명으로 지난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규모입니다. 사전 투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편 투표는 본인 인증 절차 등 현장 투표에 비해 개표 준비 절차가 까다롭고 주마다 개표를 시작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따라서 올해 선거 결과는 종전과 달리 투표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까지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에도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도 당락을 판가름할 경합주에 초점을 맞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전날인 1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5개 주를 돌며 유세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총 5곳에서 밤늦도록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첫 연설 장소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스캐롤라이나 주 파예트빌 유세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해 4년 더 백악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들의 지지 투표로 미국은 계속해서 세금과 각종 규제를 줄이고 훌륭한 경찰과 굉장한 군을 지원하며 재향 군인들을 돌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총기 소지 권리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와 종교 자유를 지키고 더 많은 상품에 미국산이란 표식이 붙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He was a cheerleader for NAFTA and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rth Carolina lost 50% of all manufacturing.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HO 가입을 지지했고 이 같은 배신 행위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제조업의 50%를 잃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또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유세에 나선 뒤 다시 미시간주를 찾아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날 찾은 지역들은 모두 2016년 대선 당시 1%포인트 미만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곳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합주인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를 돌며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유세에 나선 뒤 오후 내내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클리블랜드 연설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당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We're done. We're done with the chaos. We're done with the tweets, the anger, the hate, the failure.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으며 혼돈과 트윗, 분노, 증오, 실패와 무책임은 끝났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행동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검진, 추적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But let's not forget how Donald Trump is weak and chaotic with China on trade. Foreign bankruptcies are way up.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약하고 혼란을 가져온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농장들의 부도율이 높았고 수출이 많이 줄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농업 수출은 오바마 바이든 2기 때보다도 40%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유세는 대형 주차장에서 지지자들이 차량에 머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부통령 후보들은 이날 펜실베니아주에서만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의 나트로브와 에리 지역에서 각각 연설했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펜실베니아의 루전 카운티에 이어 리밸리와 필라델피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 당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여러 경합지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펜실베니아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차 범위인 4에서 5% 차이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이번 대선의 경쟁자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거의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후보입니다. 두 후보의 성장 과정과 정치적 배경, 역점을 둔 정책 방향 등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존 트럼프 후보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스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이민자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 포드햄 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명문 펜실베니아 대 왓튼스쿨로 편입해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나섰습니다. 특히 전 세계 곳곳에 호텔과 카지노, 골프장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해 막대한 부를 일궜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2016년 그의 순자산이 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방송 쪽에도 진출해 NBC 방송의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이자 진행자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Maria, you're fired. Wes, you're fired also.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비정치권 출신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의 승리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듬해 7월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lead our party back to the White House and we will lead our country back to safety, prosperity.
그리고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누르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이후 모든 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수적 정치 이념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취임 후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TPP를 시작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란 핵합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여러 국제협약에서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집권 위기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복입니다.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후보는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델라웨어 대학을 거쳐 시라큐스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만 30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미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이 된 지 몇 주 만인 그해 12월 성탄절 쇼핑을 하던 아내와 한 살 된 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해 상원의원직 포기도 생각했던 바이든 후보는 이후 연방의사당이 있는 워싱턴에서 델라웨어주의 자택까지 90분 이상 기차로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30여 년의 의정활동 중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계 거물급 인사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1987년과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두 번 다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습니다. 이어 대선 승리로 부통령이 됐고 2012년에는 재선에 성공해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부통령 재직 시절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강력한 대선 후보감으로 거론됐지만 대선 1년 전인 2015년 장남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의 꿈을 접었습니다.
Unfortunately, I believe we're out of time. The time necessary to mount a winning campaign for the nomination.
2019년 4월 바이든 후보는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의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며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But if we give Donald Trump eight years in the White House, he will forever and fundamentally alter the character of this nation.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8년 동안 맡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성격을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77세로 만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바이든 후보의 집권 청사진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미국 사회 분열상과 대립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문제를 주요 대외 현안으로 다루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세 차례 회동하며 톱다운 방식의 전례 없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와 양국 관계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간 대북 행보를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수 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 동안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3일 만에 도발을 시작한 북한은 이 기간 두 차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력한 수사로 응수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선 로켓맨이 자살 행위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Rocket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말로만 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했고 유엔에서는 연이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주도하며 최대 압박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상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향해 과감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미북 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열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We're prepared to start a new history and we're ready to write a new chapter between our nations.
이후 양국 관계에서 전례 없는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년간 적대 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지도자와 1년간 무려 3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잠시나마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한 발자국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최소 28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정상 간 친분을 동력으로 한 미북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지도자와의 이런 관계 덕분에 북한발 핵 위협을 해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You know, people don't understand.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leaders of other countries is a good thing. We have a lot of
questions. 실제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 15호 발사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인 비핵화와 미북 관계 변화를 위한 진전은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더욱 증강해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 thug.
또 북한과의 협상을 이유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 축소하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묵인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도 도외시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정상 외교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재선될 경우 북한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and when we win, we will make deals with Iran very quickly. We'll make deals with North Korea very quickly.
북한도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 좋은 성과를 기원한다는 김여정의 담화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이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욱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지칭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요 대북 관련 발언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 유세 중 강조한 대북 정책 방향은 외교적 접근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런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Because I make it clear, which we were making clear to China, they had to be part of the deal. Because here's the route. I made it clear.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에 관여, 즉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a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국 연합뉴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시각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형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가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바이든 전 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캠프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에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Our allies pushed aside.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유세 도중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당시 북한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잇따라 김 위원장을 비난하자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쟁하는 이번 대선 결과는 향후 미북 관계의 향방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두 후보 간 입장 차는 뚜렷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북한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선 선거에서 이기면 북한과 상당히 빨리 합의를 맺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2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같은 형태의 미북 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I think it will be more multilateral. If Trump even remembers about North Korea, I think it will just be more bilateral. Showtime.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14일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전 행정부의 북한의 관여 얘기를 따랐다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지금처럼 위협을 낮추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는 외교적 성과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만큼 대북 전략 수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톱다운 방식보다 밑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 등을 포함시킨 다자간 협상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독재자들의 비위를 마치는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축소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앞서 VOA에 우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차기 행정부를 이끌면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가 반드시 임명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몸담았던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에서 북한 행동 규탄에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인권 문제가 보다 활발히 다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 또한 앞으로 미북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금은 대선 결과를 관망하고 있지만 내년 1월 대통령 취임 이후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 위에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는 것은 미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 당선 시 모라토리엄 파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과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한 동맹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맞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에 누가 되든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반중 전선 참여 여부 등으로 양국 동맹 관계에 긴장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이와는 반대로 다자주의 노선을 통한 동맹 회복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한 동맹의 전통적인 틀이 상당 부분 복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맹과의 소통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그 지금 중단된 외교 국방장관회의 이것도 아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한미일 3국 공조 회복이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압도적 국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세계 보안관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며 누가 당선되든 미국이 동맹국과 부담을 나누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미한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 감축도 대선 결과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주한미군은 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조정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바이든은 한국이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국의 동맹 견환에 대한 대처를 공동으로 해나갈 것이고 반면에 트럼프는 방위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면 그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사실상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한국 국방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독 미군처럼 병력을 빼는 데 신중할 것이라며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경향이 더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나라가 평행선을 달려온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더욱 암초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협상팀은 전년 대비 50%인 현 인상안 혹은 그 이상의 인상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반면 동맹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단연 계약의 합리적인 인상률 수준에서의 타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반중전선 참여 문제가 미국 차기 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긴장을 빚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이어질 것이지만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선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워 동맹국들의 반중 연대를 추구하는 바이든 후보가 한국 정부에 더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선택의 기로에서 한국 측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렇지 않고 다시 다자주의 질서를 세우고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내세우면서 명분을 살려가면서 지금 이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 국가가. 그런 식의 명분을 갖고 온다면 대부분의 미국의 동맹국은 다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한국도 거기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또한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미 차기 행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환을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 충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작권 전환 절차가 더 깐깐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동맹을 통해 영내 균형을 도모하는 미국의 전통적 기조를 계승해 더욱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형욱 박사입니다.
바이든은 굉장히 그 정형화된 뭐 그런 그 외교 안보 정책을 취할 것이고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 사실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새로운 걸림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미 대선에 임박해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미한 동맹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미한 동맹이 다시 공고해질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당신들이 미국하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강화되는 측면에서 재조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북관계 좋지 않다라는 식의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앞서 지난 1일 4대 굴종 외교의 후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단 방미와 관련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 주한미군 훈련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가진 모멸과 냉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 증가로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대선 이튿날인 4일 정오까지 98%의 비공식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주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모든 주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개표 결과 보고 시점에 대해 문의한 결과를 자체 분석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 우편 투표가 늘으면서 다수의 핵심 지역에서 최종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 규정이 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22개 주에서는 투표 당일의 소임만 지키면 투표일 뒤에 도착해도 일정 기간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례로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의 경우 최종 개표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우편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에 대한 개표 순서의 차이로 인해 개표 초반과 종반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편 투표가 먼저 개표되는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초반에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고 투표 당일 현장 투표를 먼저 개표하는 버지니아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언론들도 투표 당일 승자 예측 보도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의 샘 피스트 워싱턴 지국장은 최근 자사 뉴스에 출연해 방송사들이 투표 당일 밤 승자를 예측할지 알 수 없다면서 우리가 승자를 예측하지 않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개표 방송을 준비하는 미 매체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번 선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예기치 않은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방송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많은 매체들이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수 등을 종합해 주별로 예상 승자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런 발표 또한 예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투표 이튿날인 11월 9일 새벽 2시 29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후보는 새벽 2시 50분경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I've just received a call from Secretary Clinton.
한편 미 언론들은 선거 이후에는 절차와 결과 등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폭스 뉴스는 이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두 진영의 캠페인과 토론, 유세 등을 통한 치열한 전투를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전쟁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법률팀을 구성했으며 전투에 돌입하기 위해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선거의 진실성을 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텍사스주와 아칸소주의 법무장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이 이끄는 자문단 트럼프를 위한 변호사들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투표 수확을 정당화하고 전국적인 우편 투표 시행과 선거 보호장치 제거를 위해 코로나와 법정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또 바이든 후보 측도 선거가 치열한 접전 속에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에릭 홀더 전 법무부 장관 등 수백 명 규모의 선거 보호 프로그램을 조용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공화당이 대규모의 우편투표를 수용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반대함으로써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을 모색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CNN은 2일 많은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앞선다면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당일 밤 승리를 선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미국은 양측 간의 법정 다툼으로 더욱 양분될 것이라며 기록적인 투표율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시민들이 단호하고 분명한 평결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한국계 미국인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중 3명의 여성 후보가 포함돼 연방의회 설립 이후 최초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435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총 5명의 한국계 미국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 중 유일한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 2018년 초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993년 의회에 입성한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의회에 입성한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김 의원은 하원군사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 미한동맹지지법안 등 미한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법안 다수를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으로 최초 한국계 하원의원인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의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은 2일 김 의원이 55.8%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며 당선 가능성은 93%라고 예측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날 김 의원의 재선 가능성을 94%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30년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트릭랜드 후보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난 직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스트릭랜드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한국계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 등 한반도 역사와 현황에 관한 의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달성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one thing I would want to do is just educate my colleagues in Congress and this to a better.
또 한인 사회와 미국 사이가 좀 더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후대 한인들을 위한 기회 보장 측면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의 타쿠마 지역시장을 2010년부터 8년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아온 스트릭랜드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38은 2일 스트릭랜드 후보가 56.7%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며 승리 가능성을 85%라고 예측했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 외에도 두 명의 한국계 여성 정치인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2년 전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한 영김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39 지역구에서 재도전합니다. 에드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이 아시아 정책 보좌관 등으로 20년 이상 의회에서 근무했던 영김 후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미한 관계 증진과 북한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으로서도 그 일을 계속하고요. 또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또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모두 폐기되어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 정치 분석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영김 후보와 길 시스네로스 하원 의원이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일부에선 시스네로스 의원의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38과 이코노미스트는 이일 영김 후보의 지지율을 각각 47.6%, 47.4%로 예측하면서 민주당 시스네로스 의원이 각각 4.8%, 5.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한국 출신 이민자인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도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 출마해 한국계 최초 여성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틸 후보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2017년부터 역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임명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계 미국인 대통령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스틸 후보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된다면 미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과 그 미국 자체 내에 서로 그 연결을 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스틸 후보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등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민주당 할리 루다 의원에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38과 이코노미스트는 스틸 후보의 득표율을 각각 48%, 48.4%로 예측했습니다. 한인 2세 변호사 데이비드 김 후보 또한 캘리포니아 34 지역구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지미 고메즈 현역 의원에 비해 지지율이 한참 뒤지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 등 한국계 후보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정당에 상관없이 더 많은 한인 정치인이 의회에 입성해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위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첩보상으로 북한의 시신 수색 정황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가 통지문 이외에 새롭게 재조사하라는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정원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사살 뒤 소각 여부에 대해선 기존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피살 공무원의 잦은 월북 정황과 북한군의 시신 소각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며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지역 일부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말했다고 하이원이 전했습니다. 또 비상방역법에 신종 코로나 관리를 못한 간부는 사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를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외부 물자와 한국 측 물자를 받지 않고 있고 올 8월 세관에서 물품을 반입한 직원들이 대규모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수해와 관련해선 북한 최대 광물 매장지인 검덕 등에서 여의도에 18배에 달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해 8월에서 9월에 납과 아연 등의 생산량 30% 감소가 예상된다며 추곡 출하량도 평균 대비 20만 톤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두 척 만들고 있고 이 중 하나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이원은 로미오급 개량형과 신형 중대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신형 잠수함의 구체적인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상과 관련해선 몸무게가 집권 후 해마다 증가해 현재 140kg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8월쯤 90kg에서 8년간 매년 평균 6kg에서 7kg 증가해 지금은 140kg대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종합적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며 젊은 나이여서 비만이 그렇게 큰 건강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지금의 원수에서 대원수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서 대원수는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여된 호칭입니다.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대해선 북한 국정운영의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고 8차 당대회 때 노동당 내 직책이 지금의 후보위원보다 더 격상될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재일 부부장이 당 창건 행사 총괄 기획을 맡아서 국정 전반을 관여하고 있고 2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 수행을 중단했는데 방역 수혜 등을 별도 관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근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군사력을 방어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 통용 명칭을 사용해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조치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대선 특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39년 11월 3일 청나라의 임칙서가 영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고 영국인들의 아편을 모두 불태우자 영국이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영국에 차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청나라가 영국에 수출하는 차의 양이 많아지자 영국은 차 수입을 결제할 은이 부족하게 됩니다. 영국은 부족한 은을 메꾸기 위해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82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내 은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황제는 외국인들의 아편 무역을 금지토록 명령했고 영국인들의 아편 거래를 차단, 영국인들을 내쫓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와 청나라 군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제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나라는 영국을 이기지 못했고 1942년 아편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으로 중국의 홍콩 섬이 영국 땅이 됐고 1842년부터 1997년까지 영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957년 11월 3일 소련이 우주선 스푸트니크 2호에 개를 태워 우주로 발사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뒤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세웠고 우주에서 생명체의 물리적 반응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주인이 없는 개 라이카를 우주선에 태워 보낸 것이었습니다. 라이카는 움직일 수 없게 우주선 안에 묶여졌고 몸에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호장치가 부착됐습니다. 또한 우주선에는 라이카가 우주에서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 그리고 충분한 양의 산소도 공급됐습니다. 스푸트니크 발사 후 소련은 라이카가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체 신호를 보내왔지만 불가피하게 독극물이 든 음식을 먹게 해 숨을 거두게 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이후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된 후 약 7시간이 지난 뒤 과열과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